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19일 지난 10일간 모술을 떠나 난민 캠프에 자리 잡은 주민은 약 5천 명으로 곧 더 많은 주민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이들 난민들은 옷가지만 든 채로 난민 캠프에 도착했다면서 생활용품 공급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술 탈환 작전에는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앞서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미군 병력이 2만 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경찰,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미군 병력이 사단 사령부에서 이라크 보안군을 지원하고 있고 쿠르드군에는 사단 이하 수준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술에는 3천 명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전사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을 일으킨 자국 어선에 대해 중국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9일 서울에서 김형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최근 불법 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거듭 밝히고 도주한 가해 선박과 어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책임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충돌해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가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경찰이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 경찰청 대변인은 18일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경찰이 식당에서 러시아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의자 체포 작전은 미국 연방수사국의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경찰은 또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경찰, 인터폴도 이른바 적색경보를 발령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법원은 이 용의자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의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 이달 중으로 왕위 계승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18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장례식이 시작된 뒤 7일에서 15일 사이에 왕위 계승 절차가 착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앞서 푸미폰 국왕이 사망한 직후에는 마하 와치라롱꼰 왕세자가 선친의 장례 이후 재위식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절차가 1년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와치라롱꼰 왕세자가 프라유 총리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국은 지난 8월 국민투표에서 새로운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헌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왕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일부 태국 국민들은 국왕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면 민간 정부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얀마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교부 장관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얀마를 거쳐 인도와 태국을 잇는 도로 건설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도는 미얀마의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의 교육과 농업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장관의 인도 방문은 미얀마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BOA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Whether U.S. acknowledges, approves, recognizes our status or not.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몰수 조치가 내려진 북한 선박 무드봉호에 대한 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 분과회의에서 미국의 핵 역량과 북한을 겨냥한 미 고위 관리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리동일 북한 외무성 군축 과장은 17일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13차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미국의 부추김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U.S. acknowledges, approves, recognizes our status or not, DPRK is a nuclear weapon state.
리 과장은 10분으로 제한된 발언 시간을 넘겨가며 미국이 추진하는 핵 전력 현대화와 한국과의 해상 연합 훈련에 동원한 전략 자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가지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전쟁 실행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Mr. Russe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penly said, taking issue with the leadership of the DPRK when the attack.
아울러 한국이 60년 동안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초기지가 됐고 한반도에서 언제 6.25 전쟁이나 60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가 재현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리 과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미국 대표는 또다시 망상으로 가득 찬 북한 대표의 비난을 듣게 됐다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 정권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nce again, we unfortunately have to sit here and listen to this delusional diatribe coming from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이어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스스로의 괴상한 선전을 믿는 대신 위험한 행동을 멈추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는 조언을 북한에 하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왜 북한의 핵 활동이 전 세계의 규탄을 받고 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and his leadership need to ask themselves some very simple questions. Why is it that the DPRK has been condemned internationally for its nuclear activities?
한편 리 과장은 함경북도 지역 큰물 피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상황을 호도하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과장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주민과 군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 겨울이 오기 전 주민들을 재건된 주택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1월부터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 성명은 모두 92개입니다. 이 중 북한을 겨냥한 언론 성명은 모두 11번으로 전체의 약 12%, 월 평균 한 건을 넘었습니다. 단일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많은 언론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8번의 언론 성명이 나온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 민주와 아이티 3번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언론 성명들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 없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올해 첫 언론 성명을 냈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월 두 번째 언론 성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5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 9월은 각각 두 번씩 언론 성명이 나왔고, 지난 6월 9일과 8월 26일에 채택된 언론 성명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3건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은 통상 1, 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의 언론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언론 성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몰수 조치가 내려진 북한 선박 무드봉호에 대한 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의 민영방송 노티시에로스 텔레비자는 멕시코 특수판 항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드봉호가 고철로 해체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무드봉호는 기존에 정박된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로 멕시코는 무드봉호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해 억류로 인해 발생한 정박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드봉호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특수판의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무드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월 관보를 통해 무드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에 다소 엇갈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명확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 의지에 이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듯한 신호가 나와 정책 전환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towards the DPRK has not changed.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국무부가 변함없는 대북 기조를 강조한 건 북한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잇단 발언이 낳은 파장 때문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언급한 핵 동결은 대화 재개 조건의 완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반면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미 조야의 선제 공격론과 맞물려 초강경 대북 기류로 읽혔습니다.
Perhaps he's got an enhanced capacity to conduct a nuclear attack and then immediately die.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방침을 넘어 비핵화 대화의 기준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온 건지 명확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미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발언들을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첫 조치로 인식해왔다며 케리 장관의 동결 발언을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an interim measure on the path to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실제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 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동결 조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BOA에 북한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은 끔찍한 일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한 추가 실험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적 합의와 기술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동결 협상의 어려움으로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가장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도 북한이 공짜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나 인도주의 지원 등이 대화 재개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제시할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동결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내 지지 역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etting them to do so, I think is often perceived as having a very high
price. 특히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핵과학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한계를 동결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We have to be careful what a freeze is. A freeze is no longer stopping activities beyond.
북한이 이미 제2의 원심불리기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 중단을 동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고 변화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을 초기 단계 목표로 삼더라도 반드시 추가 협상 약속을 포함시키고 특히 이후의 비핵화 절차를 보다 잘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국무부 역시 최근의 동결 논의와 관계없이 미국은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 있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과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오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We remain open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September 2005.
전문가들은 또 미국 정부의 비핵화 대화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경론에 선제 행동 가능성을 추가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웬넌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미국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에게 보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특히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관련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죽일 것이라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든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만큼 북한의 현재 행보는 북한의 해가 될 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설명입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테니 핵 정책을 변경하라는 게 러셀 차관보의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면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고도의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inescapably a means of signaling through communication.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선중앙통신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러셀 차관보가 해당 발언에 앞서 사전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바우어 그룹 이사는 더 나아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2333호에 따라 외국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암살을 금지해왔지만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전시에는 이런 원칙이 모두 백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VOA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 기류에 밝은 전직 관리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졌다기보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좌절감이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엇갈리는 대북반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입니다.
I do sense that there is beyond the administration, but including them.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최근 미국 외교협회 등 미 일각에서 북한과의 핵동결 협상과 이를 위한 조건 없는 비공식 대북 접촉 등을 권고하는 데 해 흥미있는 제안들이지만 모두 과거에 시도했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설령 또다시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는 관계 없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the reporting on track 2 meetings.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 접촉인 트랙 2 회의 관련 보도를 받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의 트랙 2 회의가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 없이 개최된다면서 당국 간 접촉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성열 국장이 미국 민간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18일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조셉 윤 전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국무부의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돼 1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할 것이라고 애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연일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난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까지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언급을 한 박 대통령을 겨냥해 통제불능 정신착란증에 빠져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포정치 운운하며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며 이미 물거품이 된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을 지탱해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5월 박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며 북한을 보고 감탄까지 했던 사실을 잊었다면 다시 초청해 천지개벽된 평양의 모습과 전화위복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해지역 참관도 시켜주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박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각급 기관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해 막말 비난을 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선 내정에 간섭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적을 바탕으로 남쪽에 그 정책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남기구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와 함께 앞다퉈 한국 국민들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며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대변인은 최근 담화를 내고 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인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의 인민 대중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노동당 외곽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대남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린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논의라든가 남한의 이제 탈북 유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묵인한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말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죠. 내부를 단속을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과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남한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남북관계를 적극 전향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런 여론 분열 공세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말 평양과 원산을 방문한 일본의 잡지 주간동양경제의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위원을 최연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언제 북한을 방문해서 어떤 인사들을 만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9월 21일 날부터 29일 날까지 일주일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1998년부터 여섯 번째 방문했습니다. 인사들은 뭐 주로 경제적인 그런 인사를 만나는데 공장이나 기업소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약 보름 만에 북한을 방문하신 건데요.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역시 직접 북한을 방문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핵실험에 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약간 물어봐도 뭐 노동당이 벌써 결정한 것이니까 그냥 그런 그 정도의 언급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철광석 또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근데 그 무역에 관한 그런 장소 아니면 담당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뭐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석탄이나 조광석에 관해서는 북한 국내에서 그 수요가 충분히 있고 또 석탄이나 공급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쓰니까 그 수출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설명은 뭐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기름값 또는 환율 등에서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쌀이나 기름과 같은 가격은 뭐 작년보다 비교해도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환율도 시장 레이트로 북한 돈으로 1불 8천 원 정도 있고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막 정부 기관이나 약간 좀 건조적인 입장이 있는 분한테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정권이 약간 좀 오래 계속됐으니까 다음에는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납치 문제를 비롯한 그 전지적 그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그 언급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역시 경제 잡지의 기자인지 몰라서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지, 일본 기업에 어떤 그 기업이 유명한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가요?
어떤 사람은 몇 명은 확실하게 트럼프 쪽이 되면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약간 스캔들이 많아서 그런 변화도 기대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 어떤 사람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야기 통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관심거리니까 역시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자료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 몇 명은 클린턴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남편인 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처럼 좀 북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아니면 뭐 뭔가 그 진지한 그 태도로 외교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마 그동안 클린턴 후보자를 보면은 아마 북한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개성공단이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의 지금 상황에 관해서는 역시 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라 저떠라 뭐 그렇게는 말은 못 들었지만은 역시 좀 비판한 그 뉘앙스를 가지면서 한국 전지나 전제를 말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북한의 거시 경제, 마크로 경제적인 현황에 관해서는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 통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1인당 GDP는 1,053불, 그리고 2014년은 1인당 GDP는 1,013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서는 성장률은 낮았지만 특히 그 김정은 당위원장이 그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13년까지는 7%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리 교수 말에 의하면은 2015년의 통계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다. 발표돼도 미국과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 통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추수, 알곡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알곡 생산량은 2014년은 571만 톤으로 2014년에 5,660만 톤보다는 늘었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 이 교수는 특히 2014년은 연초 심한 가뭄 때문에 농업 작업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는 유산으로 기록한 곳에 대해 좀 유의해달라. 아, 특별히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어떻던가요?
전력사정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또 5년 연속으로 반복을 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전전을 못 봤습니다. 지방 도시도 그렇고 오히려 원산에서는 24시간, 24시간 전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뭐 말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말 평양과 원산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로부터 북한 내부 사정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현기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외화 획득 방법의 하나로 수산물 수출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석탄과 철광석 같은 주력 수출품 판매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북한이 올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이용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중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6,5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도 크게 늘어 올해 1분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총 수출액을 초과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약 160만 달러였지만 올해 실적은 1분기에만 약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리는 수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오징어 등 연체동물로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이어 새우와 게 등 갑각류가 약 2,600만 달러로 2위, 말린 어류가 약 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 수출된 북한 수산물은 냉동 어류가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수산물 수출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풀이합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많은 북한 어민이 군대로부터 어선을 빌려 고기잡이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시 신문은 18일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서해와 동해의 주요 항구에서 목선 약 3천 척을 확보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대여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대에서 목선을 빌린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이를 중개인이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신문에 석탄 수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외화 벌이 수단이라면서 많은 어민이 군으로부터 어선을 빌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자국 경제수역 안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을 공격한 혐의 두 건이 적용됐습니다.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15일 극동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선박 대룡시포를 나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자 경비대원들이 총을 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포 과정에서 자국 경비대원 2명도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위원회는 나포 안배에서 폭력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했으며 조업 허가증은 없었다며 나포된 선원들 가운데 누가 경비대원들을 공격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보건당국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9월 초부터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즉 큰 물피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도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동안 5살 미만의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다행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수해 지역뿐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보건성 내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홍수로 파괴된 보건시설 복구를 위해서 1500여 제곱미터 분량의 지붕자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 자재가 지난 12일 남양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500여 제곱미터는 총 3195평 정도로 10평짜리 건물 320개, 100평짜리 건물 32개를 세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자재는 최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지원한 자금 75만 달러와 세계보건기구의 별도 예산으로 구매됐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시병원을 위한 천막과 긴급보건세트, 설사치료제, 물청화기, 신생아 긴급구호세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복구를 위해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구, 보건시설 복구를 위한 자재, 영양실조 예방, 치료를 위한 식량,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화가들의 작품은 어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가면 시리즈는 이제 정치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삶의 도구인 숟가락으로 눈과 입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예술세계 갤러리에서는 경계에서 온 이방인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탈북민 작가인 강춘혁, 오성철, 조용 등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화와 영상 등 약 86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해설을 맡은 선우 예인 씨입니다.
총 3인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작가분들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오성철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숟가락을 비롯해서 찰리 채플린, 물방울, 가면, 뭐 하늘, 바다 이런 그 메타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용은 이제 자연의 풍치와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또 생명의 에너지를 현대 추상 회화 기법을 활용해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강춘혁 작가의 경우에는 86년생 청년 작가로 북한 사회의 빈곤이나 부조리한 실상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담담한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인 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경계에선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있습니다.
오성철 작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숟가락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삶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생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강춘혁 작가의 경우에는 무죄 12번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기로 묘사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핵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 김정은에게 작가가 이제 울지 마, 조용히 해 이런 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남포 출신의 오성철 작가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탈북했는데요. 지금은 한국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북의 남포고요. 그림 그리러 한국 왔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림이라는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 뭐 예술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남보다 그냥 비 맞고 뭐 힘들게 일할 때 그냥 실내에서 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재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뭐 그때 제대될 때에 또 뭐 연장된다고 해가지고 군복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대학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제대돼가지고 다른 뭐 이제 재음단과대학이라고 학 공업성 직속 단과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뭐 학, 저 공학을 했고 대학 다니면서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장사 좀 하면서 이제 거기 또 뭐 보이부 이런 데 연결돼가지고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 예술이 뭐냐, 그림이 뭐냐를 알게 됐죠. 이 그림 그리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념과 제도의 차이가 큰 남과 북에서 모두 활동했고 해외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오성철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생각과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눈에 띄운 게 너무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재료나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아 나도 좀 한번 물감 말고 좀 어부제나 이런 걸로 너무 해보자 해서 별 실험을 다 해봤어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이 타카는 좀 그 남의 이렇게 막 박히는 느낌이 막 있어요. 칼 박듯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기도 전에 약간 몸은 여기 왔는데 정신은 다 저쪽에 있죠. 그래서 그때 보면 아, 권력이 뭔데 권력 그 하나를 위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북한에. 이념이 뭐고 권력이 뭐고 욕망이 뭐냐. 그거 한번 좀 담아보자 해서 이건 종일이 그 이제 백두산에서 말 타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필요돼서 이렇게 따르게 이제 한 거예요.
새로운 가치와 예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탈북 작가들의 작품들,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북한 작가들이 넘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극사실주의인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비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혹은 이런 극사실주의가 아닌 이런 추상적인 면모도 같이 집어넣는 거를 봐서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도역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변화한 모습들 그리고 넘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들이 현실과 좀 다른 느낌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됐는지가 보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나만에서는 그 볼 수 없는 작품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억압이나 압박을 좀 받아서 그런지 좀 많이 세다는 그게 그대로 이제 표현이 세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더 다채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한쪽에 몰리지 않았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좀 험하죠. 숟가락을 메타포로 활용해서 우리 삶의 도구이자 뭐 가치관에 대해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데요. 지난 15일에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됐고요. 오는 22일에도 학술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주최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탈북 작가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북 문제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14도, 최고 24도입니다. 남포 최저 14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하루 종일 구름낀 날씨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구성 최저 12도,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함경도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예상됩니다. 장전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물결은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19일 지난 10일간 모수를 떠나 난민 캠프에 자리를 잡은 주민은 약 5천 명으로 곧 더 많은 주민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들 난민들은 옷가지만을 든 채로 난민 캠프에 도착했다면서 생활용품 공급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술 탈환 작전에는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앞서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미군 병력이 2만 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경찰,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술에는 3천 명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전사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을 일으킨 자국 어선에 대해 중국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9일 서울에서 김영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최근 불법 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거듭 밝히고 도주한 가해 선박과 어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충돌해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가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경찰이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 경찰청 대변인은 18일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경찰이 식당에서 러시아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의자 체포 작전은 미국 연방수사국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경찰은 또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경찰, 인터폴도 이른바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법원은 이 용의자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중남미에서 중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감소했다고 미군 고위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인 커트 티드 해군 제독은 18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로 인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왕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투르키 빈 아드 알 카비르 왕자를 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족에 대한 처형은 197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내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는 공개된 장소에서 칼로 참수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왔습니다. 태국의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가 이달 중으로 왕위 계승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유트 총리는 18일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의 장례식이 시작된 뒤 7일에서 15일 사이에 왕위 계승 절차가 착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앞서 푸미폰 국왕이 사망한 직후에는 마하 와치라 롱콘 왕세자가 선친의 장례식 이후 제위식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절차가 1년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와치라 롱콘 왕세자가 프라이 총리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미얀마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교부 장관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얀마를 거쳐 인도와 태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인도는 미얀마의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